요즘 우리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라디오를 통해서 과거에 뉴스를 듣곤 혹은 음악을 듣곤 했죠.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를 정확하게 들으려면 주파수가 정확히 맞춰줘야 합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잡음으로 결국 중요한 소식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는 잘 맞춰져 있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매일같이 들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당신의 손길과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날마다 보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주파수가 영적 주파수가 잘 맞춰져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분간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잘 주목하고 살고 있는지요. 지난주 뉴스를 보다가 매년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계자료를 발표하는 것이 뉴스의 단면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주목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중에서 특별히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컨텐츠를 하루에 얼마나 보고 있는가 해마다 통계자료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 2024년 우리가 보았던 스마트폰에서 본 미디어의 시간이 하루에 2시간 6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화를 받거나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들은 다 제외하고 그저 미디어 컨텐츠를 보는 시간만을 통계한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 스마트폰을 주목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문제는 이 사용 시간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 2시간 6분 이상을 보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지고 있는 내용들이 이 작은 창에서 수많은 위기와 갈등의 이야기들, 그리고 때로는 나를 자극하고 충동하는 이야기들, 또 혹은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유해한 것들이 우리의 하루 종일 두 시간을 넘도록 우리 시선과 마음을 다 빼앗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돼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주목해보세요. 주목하세요.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의 작은 창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다 빼앗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보고 있어야 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나요? 성경이 2025년을 시작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 것입니다. 들려줍니다. 도전합니다. 주목! 보라! 여기를 보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의 예배가 우리의 빼앗겼던 영적인 시선들이 되찾아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놓치고 수많은 잡음에 갇혀서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우리의 영적 주파수가 정조준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부터 어린 미취학 영아부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우리 장년들이 함께하는 이 시간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데 이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재정립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적인 시선을 주님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도전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지 우리의 놓쳐버린 영적 주파수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인 주파수, 놓치고 살아간 우리의 시선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나의 사명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선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과 그리고 세례 요한과의 대화가 이어지는 이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본문의 시작을 한번 보죠.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내가 누구냐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내가 누구냐. 당시 세례 요한의 기세와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의 공간복음인 마태복음에 의하면 요한의 외모는 아주 심상치 않았어요. 그는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가죽끈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낙타털 옷은 요즘 말하는 고급 밍크 코트를 연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옷 같지도 않고 가공도 전혀 돼 있지 않고 저게 무슨 옷이라고 하나? 할 만한 짐승의 가죽으로 덮은 그 무언가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먹고 있는 주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는 보양식으로 메뚜기를 먹은 것도 아니고 진미 있는 꿀을 찍어 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욕심도 없이 그리고 세상과 나를 완전히 구별된 채로 그가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외모만 요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거리에 나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의 귀가 번쩍이고 눈이 띄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로마로부터 오랫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던 그들이 이제서야 구약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저 로마를 본때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멋지게 통치하는 메시아를 보내주는가 보다. 빨리 가서 회개하자. 그러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를 얻게 될 거야. 시민권을 얻게 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와서 요한에게 저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참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나를 빨리 침례를 베풀어달라고, 세례를 베풀어달라고 떼를 씁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어 요단강에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에 와서 세례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작 회개해야 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꼼짝을 하지 않으니까 요한은 그 종교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독서를 쏟아보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을 유혹했던 짐승이 뭐였죠? 뱀이었죠. 그 뱀의 자식아 라고 말한 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향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마귀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한다고 했더냐? 너희들이 이 불구덩이에 다 들어가고 말 것이야. 지옥 아랫목에 들어갈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뜻이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했었는지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전통과 윤례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마귀 새끼들하고요. 그를 향해서 진노를 퍼붓는 이 독서를 들었던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나고 흥분이 되고 그들이 오늘 요한에게 한 질문이에요. 다시 19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누구냐? 넌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네가 뭔데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소란을 떠는 거야? 네가 무슨 메시아로 된다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라고 된다는 거야? 네가 선지자라도 되는 거야? 네가 뭐 엘리야야? 넌 뭐야? 어디서 굴러먹은 놈이 와갖고 지금 이렇게 난리를 쳐? 이렇게 지금 흥분하며 쏘아붙이는 것이에요. 그때 요한의 대답도 들어보세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내가 누구냐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아니야. 내가 선지자라고? 아니야. 내가 엘리야라고? 아니야. 그 넌 뭔데? 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썼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거기 한 밑줄 쳐보세요. 너무 근사한 표현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지금 이곳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소리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무슨 소리를 전하냐고? 기쁜 소식, 우리를 구원할 소식, 메시아가 오신 소식 말이야. 난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야. 소리는 실제하지만 형체가 없습니다.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는 어떤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저 메시지를 전할 뿐입니다. 그 당시 요한은 흔적이 남겨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모두가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소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에게 박수를 받고 환대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 이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추앙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나는 그저 사라지고 말게 된 소리라고 너희들이 나를 잘못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주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요? 라고 하는 마음에 주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그냥 광고 내고 저도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주기도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의 서문의 주기도문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 짧은 문장이 제 마음에 훅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기도해라 라고 하지 않았더라고요. 너희는 이 내용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즉 예수님의 관심은 주기도문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의 삶의 내용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오늘 기도문을 암송하고 그저 눈 감고 반복되는 암송하는 어떤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 기도에는 삶의 원리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로 이번 한 주간 주기도문을 다시 올릴 건데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워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했는데 어떤 분들은 30분을 운전하고 어떤 분은 1시간을 운전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특별히 어린 자녀를 깨워서 같이 손을 잡고 온 많은 가정들에 보며 눈에 띄었습니다. 올해 9살 된 어린이가 새벽 기도 기간 중에 송구영신 예배에 나눠드린 기도카드를 강단에 올린 카드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100% 완벽하진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100%가 못됐나 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의 수준이 이랬습니다. 예정을 말합니다. 올해도 저를 지켜주세요. 이 기도문을 작성한 어린이가 엄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엄마도 이제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 올해 9살 된 아이입니다. 엄마, 엄마도 이제 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 정신이 번쩍 드는 말 아닙니까? 엄마, 엄마는 뭘 보며 살아? 엄마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 엄마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 엄마가 나에게 잘 믿으라고 했던 그 하나님 말이야. 엄마 곁에도 함께하고 있는 거 맞지? 엄마가 힘든 일 만날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오늘 엄마의 그 힘든 순간에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 맞지? 그렇게 저는 들렸어요. 엄마! 엄마도 이제 좀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지. 어린 딸 이 한문장은 엄마의 마음을 깨웠습니다. 동료 집사님은 새벽마다 모닝콜을 해주었고 그 엄마는 한 주간의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찬양드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어리지만 이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을 엄마의 영혼을 깨우는 거룩한 외침이요 거룩한 소리가 되었습니다.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요한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라 9살 어린이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말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난 너희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편지가 되기 원해. 나는 말이야, 너의 삶의 자리에 맡고 싶은 아름다운 향기가 되길 원해.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차례 사명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요한에게 했던 사람들의 무리들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에 어느 순간 마침뼈가 찍어질 텐데 그 마침뼈가 찍어지는 그날을 위해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궁극적 마지막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놓치고 살았는가? 우리의 영적 주파수가 왜 예수님께 맞춰 있지 않는가? 오늘 내가 누구인지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대단한 사명 아니에요. 엄마의 사명이요.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사명이요. 장로로서의 사명이요. 여러분이 주신 재직으로서의 사명이요. 목사로서의 사명이요. 사실 이 설교는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넌 도대체 누구야? 넌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니? 너의 목회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니? 저에게 지금 하는 설교입니다. 우리 영적인 주파수를 다시 맞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되찾을 때 우리 주파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존귀한 사명, 아름다운 사명을 다시 아멘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인 주파수를 어떻게 다시 맞출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보라, 요한이 외쳤던 이 외침은 단순히 예수를 구경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죠. 그 예수를 붙잡아야 한다고, 어디 보고 있냐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질 어린 양이 되어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유와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예수를 놓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보라 말했던 그 예수를 향해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있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당시 사람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은 발목까지 올라오는 가죽끈으로 매어진 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종이 그 가죽끈을 하나씩 풀어주는 것이 관례였고 발을 씻어줍니다. 오늘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종도 못 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그 종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문장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가 안 보이는가? 왜 예수를 놓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많은 안테나를 키고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 우리 시선과 마음이 빼앗겼는가?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의 종됨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반대로 말하면 내가 주님을, 내가 예수님을 종부리듯 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내가 지난번 원했던 그 기도 제목 아직도 잊지 않고 있죠? 그거 빨리 응답해 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한이 다 다루고 있어요. 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예수님 빨리 응답해 주셔야 돼요.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헷갈립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간청에 대하여 간구를 들어주는 아버지로서의 응답이지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담긴 그 기도카드를 예수님이 다 들어줘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객이 바뀌어서 살고 있는지 제가 간단히 점검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한 장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지난 2024년도 여러분이 걸어왔던 삶의 자리에 많은 굴곡과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많은 어려움의 시련 속에 특별히 마음이 속상했던 순간들이 있으셨죠? 여러분 언제 가장 마음이 아프셨어요? 언제 가장 힘드셨어요?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해하셨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들어지지 않아서 속상해하셨어요?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해지길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내 눈앞에 펼친 현실 속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나의 삶에 막힌 것 같고 그래서 복음이 이 땅의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갖고 안타까워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도 저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동료 지체들이 오늘도 복음 전하기 위하여 그 숱한 어려움에 있을 때 나의 등따심이 부끄럽고 나의 배부름이 죄송스럽고 나의 넉넉함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느낌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강단에서 전해지는 교우들의 아픈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부모가 아픈 것 같고 내 형제가 아픈 것 같아서 밤잠이 설쳐지고 가슴이 미어지고 내가 도울 길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며 그의 안타까운 처지를 향하여 같이 아파하는 심정을 가져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예요. 이게 원래 저와 여러분의 정직한 모습이에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원하지, 내 나라가 건설되길 원하지, 내 가정이 잘되길 원하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게 원래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건 원래 우리는 이 땅에 이 나라가 내 나라가 되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왕국을 이뤄가기 원하지 주님의 나라를 원하는 그 솔직한 마음이 우리에게 원래 없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그런 척하는 거지. 원래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이 외쳤던 이 외침 속에 다시 한번 눈이 띄어졌어요. 33절을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은 그를 알았대요? 알지 못했대요? 알지 못하였으나 미쳐쳐 보세요. 여러분, 요한은 이 세속계의 삶과 구별하기 위하여 낙타 털 옷을 입고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며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도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도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 그토록 성령 충만했던 요한도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기가 힘들었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금욕을 해도요, 아무리 내가 볼품없는 옷을 입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내 육신의 자아에 눈이 먼 우리는 예수를 볼 눈이 없어요. 안 보여요. 가만히 있으면 예수가 안 느껴진다고요. 그냥 살면 지난 2024년처럼 물 흘러가듯 우린 또 다른 한 해를 그냥 그렇게 흘러보낼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들어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주인공이 되어보지 못한 채 그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급급해하며 나에게 먹을 것 달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런 삶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요한도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단히 보려고 애를 썼고 주목하고 반복하고 또 귀를 기울이니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셨고 그가 봐야 할 그가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게 해주셨고 내가 증거해야 될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요한은 들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의 과정이 없다면 주님을 보는 것이 결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였던 목회자인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할 때 명심해라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들려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들어보세요. 이것들을 피하고,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피해야 할 영역들을 설명했어요. 악으로부터 피해야 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피해야 될 삶의 영역이 있고 따라야 될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군복을 입히면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훈련되어질 때 진짜 군인이, 전투에서 싸울 수 있는 진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요즘 아들과 함께 너무 재미있게 보는 재방송 프로그램인데요. 강철 부대를 보고 있습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힘겨운 훈련과 대결을 통해 최강의 부대원을 가리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각 부대원에 뭐 UDT, 뭐 HID, 하여튼 뭐 이상한 부대들 다 나와서 뭐 타이어도 막 300kg 된 거 막 들고 막 이런 거 해요. 제가 그 프로그램 보는데요. 뺀질뺀질하게 군생활하다가 휴가 나올 때 고참이 제 전투복에 다림질을 칼각을 잡아주고 유리광처럼 빛나는 전투화를 신고 휴가 나온 제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군인인가? 난 군인이 아니었더라고요. 핏줄이 터지듯 한 고된 시간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자신의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숨이 턱턱 막히고 누가 그래요? 구역질이 날 것처럼 힘들었다고. 그런데 저 고지선을 내가 가지 않으면 내 부대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들이야말로 최강 부대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칼 주름이 잡힌 양복을 입고 빳빳한 가죽으로 된 성경책을 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를 등록하면 성도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의 우리 일상의 삶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무기도 없고 싸울 만한 힘도 없고 이리저리 숨어 지내는 그 주의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절로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목회제를 언제까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 다짐해보기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예수를 따르는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을 손 붙잡는 제자로 여러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은 결코 가만히 있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디오에 주파수가 잡히지 않으면 중요한 소식을 놓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초점이 주님께 맞춰 있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 삶엔 소중한 것을 너무나 잃고 말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영적인 훈련은 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사역을 밝히 드러내 보이신 걸 계시라고 하는데요. 열어 보이다. 밝히 열어 보이신 계시는 성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좋은 군사는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보아 구원을 얻으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볼 때야 구원의 완성이 있는 것이지 여호와를 놓치고 살면 구원의 감격도 구원의 능력도 잃은 채 오늘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영적 주파수 내게 주신 오늘의 사명을 다시 되짚어보고 오늘도 내가 연약한 자임을 끊임없이 시선과 마음을 옮길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머무는 기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사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5년 시작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어린이는 엄마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룩한 소리가 되었습니다. 엄마, 엄마도 이제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될 것 같아. 엄마, 주목해야지. 우리 뭘 보면서 사는 거야. 이제 주님 바라보자. 엄마,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앞에 큰 산이 가로막아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엄마의 가련한 손을 꼭 잡아주시는 예수님, 아니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 바라보자. 우리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찬양하자. 우리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자. 엄마, 한숨 쉬고 그저 누워있어서 작은 스마트폰에 갇혀 사는 이 삶에서 우리 벗어나야지.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 시선들 우리 다시 예수님 바라보자. 오늘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의 반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주신 이 사명을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되찾겠습니다. 주님, 다시금 나의 영적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훈련된 군사로, 좋은 군사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낙심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데 함몰되어 살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빼앗겼던 시선을 하나님 다시금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약함 앞에 넘어져서 하나님 허우적거렸습니다. 오늘의 큰 산 앞에 갇혀 살았습니다. 세상의 사방에 갇혀서, 세상의 소리에 갇혀서, 나의 영혼을 유해하는 해로운 것으로부터 갇혀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들고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이키겠습니다. 예수님께로 시선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제 곁에서 나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깨웠던 이 한마디의 울림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끊임없는 나의 나라, 내 원하는 말을 이루는 어리석은 믿음없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살지 않고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 사명으로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가장으로서의 사명, 목회자로서의 사명,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아들로서의 사명, 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이 민족에 주신 사명,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사명, 우리 자녀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가정마다 주신 사명, 하나님 사명에 붙들려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꿈꾸는 주의 백성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잃어버린 영적 주파수가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외쳤던, 우리를 주목시켰던 이 메시지 하나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지, 무엇을 주목하여 살아야 될지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 가정에서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한 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오늘의 바라봄을 우리가 함께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부모님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기도소리가 시작되어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배우자들의 출근길에, 또 숨이 턱턱 막히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병상에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 주신 오늘의 삶에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고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쳐가며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자청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이곳 가운데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권속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며 너는 나의 제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로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선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아, 우리 믿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 고백해볼까요? 하나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주목하겠습니다. 하늘의 꿈을 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지어다. 우리의 눈물의 자리마다 은혜 위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비진 곳들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들마다 주전 즐거워 낙심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나라로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았던 주의 손길이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주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가 믿음의 시선 주님을 향하여 이 한 걸음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